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 Write Questions Are All You Need로 넘어가는 건데, 데이터를 깔끔하게 클로드 코드에 연결하기만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향해서 어떤 질문이든 할수 있어요. 질문이 버틀넥이 되더라고요, 질문이. 그래서 퓨처는,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단지 이것도 재기드한 거죠. 예. 평평하게 모든 곳에 펴지지 않았을 뿐이구나. 아마존에서 모든 물건 파는데 여전히 개인 몰들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는 녹화를 쉬었고요. 저희가 지난 주는 이상호 박사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그 이론적 배경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CNN은 굉장히 어려우셔서 몇분 아마 못 보셨을 거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무한한 확장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굳이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강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저희의 어떤 방향성과는 잘 맞으니까. 자, 그러면 지난 2주간 있었던 일들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제목은 리즈닝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툴 유즈가 또 하나 자리 잡았구나라는 거를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 7월 9일에 그록 발표가 있었죠. 그록 4.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살짝만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넘겨보면, 그죠? 그록 4가 얼마나 잘났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록 3까지 자기네가 그 프리트레인을 엄청 늘렸다라는 자랑을 했었는데, 그록 4에 있어서는 프리트레인을 늘린 거보다는 그 그록 3에 투입했던 프리트레인 양만큼을 포스트 트레인, 예, 리즈닝 스텝을 넓히는 데 사용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인데, 사용한 GPU는 한 20만 개쯤 되고, 또 재밌는 게뭐그 사이에 효율화도 많이 했지만, 매스와 코딩 데이터, 이 베리파이어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매스와 코딩 데이터 이외에도 다른 여타의 도메인으로 이 리즈닝 데이터를 늘리는데 많은 확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그냥 살짝 나가요.
뭐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금 레시피가 다 똑같은
다
느낌인 거죠?
똑같죠. 네. 그래서 그록 4도 그렇고 챗GPT 에이전트도 그렇고 사실 키미 K2도 그렇고 무언가 이 프론티어 랩 사이에 있는 그 연구원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 사이에서 정보들은 다 돌고 있을 거고 지금 비슷한 통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뭐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록 4의 베이스라인의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걔한테 툴을 주어졌을 때뭐 휴매니티스 라스트 이그잼 이거 스코어가 뭐 44점까지 갔다. 그리고 툴을 주어졌을 때 툴을 안 주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래프로 그려주고 또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언급할 세 가지 부분에서 다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인데 네이티브 툴 유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펑션 콜링이나 툴 유스나 이거는 뭐 오래전에 소개된 개념이니까 계속 잘 써왔는데 실무에서 이런 툴 유스를 쓰다 보면 이게 거지 같아요. 예. 제대로 된 툴들을 못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예. 뭐 고급 모델이 됐건 저급 모델이 되었건 그래서 걔가 어떤 넌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특성 때문에 툴들이 제대로 안 불리고 뭐 이러던 부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휴리스틱을 썼어야 됐거든요. 에이전트의 구조를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프롬프트를 특정하게 어떻게 쓰면은 그 콜이 잘 불린다든지, 아니면 그툴 디스크립션과 아규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디스크립티브하게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뽀록들을 조합하고 조합해서 그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해보니 지들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네이티브 툴 유스 이 부분은 이제 키미 K2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통적으로 저희가 그냥 인스트럭트 모델, 프리트레인에다가 어떤 휴먼 프레퍼런스를 제공하는 RLHF만 해서 인스트럭트 모델을 내놨었고 그게 GPT-4였는데 O1, O3가 거기에 리즈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소위 뭐 체이닝이라는 걸 통해서 예, 하니스를 통해 가지고 만들던 거를 그냥 내재화를 통해서 인센티바이즈를 통해서 모델 자체가 그냥 리즈닝을 쭉할수 있도록 만든 건데 똑같은 기법을 툴 유스에도 쓴 거죠.
그렇죠. 너 지난주에 노엄 얘기했던 거 짚었을 때도 비슷한 얘기 있었죠.
비슷한 방향성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록이나 뭐 오픈AI는 그냥 짧게 넘어가요. 그리고 사실 지난 O3 발표할 때도 툴 유스 부분도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해서 뭘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고, 그래서 예, 그걸 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퀄리티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예제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그록 4 헤비는 뭐 별도의 모델이 아니라 그록 4를 클로드 코드처럼 에이전틱하게 컨커런트하게 붙였을 때 어떻게 성능이 지나가는지, 이게 이제 나름의 하니스를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성능이 훨씬 더 증가하더라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해놨더니 뭐 GPQA나 저희가 아는 그 유망한 그런 벤치마크들에서 성능들이 다뭐 탑을 찍었다 뭐 이런 자랑을 한 거고.
요새는 그래프를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워낙들 높으니까 수치가.
네, 벤치마크를 익스플로이트하는 경우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크기의 모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트릴리언 모델보다 벤치마크가 훨씬 우수하다 이런 것들은 약간은 의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벤치마크에 오버핏이 돼 있구나 뭐 이런 의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크 AGI 승주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런 제너럴한 뭐 이걸 풀면은 AGI 인정 뭐 이런 일종의 벤치마크인데, 네, 원은 정복됐다고 보고 이제 2가 나온 거죠. 네, 2의 성능도 훨씬 좋아졌다. 뭐 그리고 뒤에 내용들은 이제 별게 없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7월 12일에 이제 키미 K2가 발표가 됐죠.
소문에 딥식 R1보다 이번에 먼저 나왔어요. R2. R1이 아니라 R2 나온다고 하는데, R2 나온다고 한 사이에 키미가 이제 먼저 나온 거죠. 저번에는 키미 1.5가 늦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중국 프론티어 랩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딥식이 히트를 친게 딥식 V3도 있었지만 R1이 나오면서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그전 6개월 동안 오픈AI O1이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거를 그냥 레시피를 공개한 거잖아요.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너네도 할수 있지롱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딥식이 사실 데이트를 쳤는데, 사실 저는 딥식 V3 논문이 훨씬 볼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V3 논문 이외에 걔네들이 뭐한뭐 며칠 동안 하나씩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고 너무 재밌는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다루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그 컴퓨트 에피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컴퓨팅을 줄일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었고, 딥식 V3 페이퍼는 좀 철이 지났지만 언제 한번 저희도 더 깊게 리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키미 K2는 딥식 V3 모델 그 아키텍처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쓴것 같아요. 예. 가져다 썼고, 뭐, 엑스퍼트의 개수만 조금 다르고, 뭐, 이런저런 게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MO이죠.
MO이죠. 예, 믹처.
1트릴리언이었죠.
전체 모델 크기가 1트릴리언이었고.
32씩 나눠서 아마 여러 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게이트 알고리즘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나의 엑스퍼트가 하나씩 무슨 한 도메인을 담당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예, 얽혀있죠, 굉장히.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게이트가 있는 거고, 게이트를 딥식 V3가 어떻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했는지도 이제 그 딥식 V3의 혁신이기도 한데, 32빌리언 액티브인데 뭐 이게 하나 엑스퍼트가 몇 빌리언인지 모르겠네요. 32빌리언이면 한 세네 개 돌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나눠보면 그냥 나오는 숫자라서.
추론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 1 쪽의 모델인 거죠. 리즈닝 안 하고 이번에 K2는.
예, 리즈닝 안 하고 대신 그툴 유스 부분에 훨씬 더 내재화시킨 부분들을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네가 그뭐다 벤치마크 소개는 그냥 뻔하게 나오는 거고, 요새는 이런 거잘안 보게 되긴 해요, 솔직히. 그래, 좋단 얘기구나. 오케이. 근데 이제 유스 케이스로 들어주는 것들이 대부분, 아, 우리가 얼마나 툴을 내부적으로 그잘 부르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엊그제 봤던 챗GPT 에이전트에서 썼었던 내용들이랑도 맥이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게임도 만들어지고 터미널이랑 다 붙여 놓으면은, 이건 아마 모델이 혼자 하진 않았을 거고 또 하니스를 좀 붙인 거 같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결과물들 다 나온다. 그래서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게 마인크래프트 요 그죠?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그냥 얘가 혼자 프롬 스크래치로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돌았었던 것 같고. 네.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그냥 뭐 좋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두 개의 포인트로 한게 하나가 이 뮤온 옵티마이저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그래 뭔지 알겠어. 그냥 뭐 어텐션 로짓을 스무딩하는 어떤 뭔가를 만든 것 같은데 새로운 옵티마이저인데 이 부분은 승주님이 이따가 조금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옵티마이저를 썼더니 이 트레이닝하는 이 로스커브가 떨어지는데 예쁘게 떨어지더라. 뭐 그냥 갑자기 뭐 그라디언트가 확뭐 익스플로드하거나 뭐 죽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이 예쁘더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부분이 이제 에이전트 캐퍼빌리티스 요 부분인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있는 모델들 뭐 소넷이 되었건 아니면은 그 제미나 2.5 플래시나 프로가 되었건 그걸 가져와서 저희가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저희 회사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 구조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필연적으로 안에서 굉장히 많은 툴 콜을 할 수밖에 없어요. DB를 가져온다든지 뭘 가져온다든지 내부의 툴을 부르거나 외부의 툴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바보스럽거든요. 뭔가 기민하게 못 불러요. 그리고 부른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실패한 경우, 성공한 경우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트레이닝이 덜돼 있다라는 느낌을 얻는데 이 부분을 얘들이 해결을 한것 같아요. 해결을 한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록이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프론티어 랩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예전에 딥식이 R1 퍼블리쉬 하면서 좀 약간 스타성 화제를 모았듯이 키미 K2 페이퍼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아마 나오게 된다면 요툴 유즈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어떻게 구성했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부분에 대한 게 페이퍼의 아마 메인이 될것 같아요.
레시피 공개 같은 느낌이겠네요.
레시피 공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그걸 매우 기대하고 있고. 근데 로직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 딥식 R1이 보여줬었던 어떻게 리즈닝을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데이터셋을 많이 생성하고 그 부분에 이제 GRPO나 그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핵심은 Verifiable Reward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수학이라든지 코딩 도메인에 있어서 답을 맞추면 강화하고 답이 틀리면 그거를 이제 뭐죠?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컴퓨테이션을 막지하게 무지막지하게 투입해서 답을 낸 건데 툴 유스도 똑같아요. 네. 결국 요 그림이 저는 핵심인 것 같은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다양한 도메인들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툴들도 가져오고 또 가상의 툴들도 자기네들이 많이 디파인해서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다 신테틱 데이터로 그툴 유스 케이스들을 다 만들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벤치라는 그 페이퍼에서 어느 정도는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에이스 벤치 그 데이터셋 다운로드 해보니까 그냥 한 8개 도메인에 대해서 이툴 유스 케이스를 성공 실패 뭐 이런 걸로 양을 늘려놨더라고요.
예, 에이전트들끼리 이거 툴을 잘 쓰는 과정을 정제된 데이터화를 합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셋을 만들고, 근데 그 데이터셋들이나 만들어진 시나리오들이 어떤 건 좋을 거고, 어떤 건 꽝일 거고, 그런 것들을 다시 LLM을 통해서 저지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데이터셋들을 쭉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목이 라지 스케일 에이전틱 데이터 합성, 그러니까 에이전틱하게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V3 때, V3가 R1 만든 그런 딱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모델에 뭐 내재화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리즈닝처럼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모델을 인센티바이즈 한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데이터셋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필터드 데이터 이걸 잔뜩 만든 다음에 요거를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에 그냥 넣겠죠. 네. 넣었더니 얘가 툴 콜링 하는 게 훨씬 좋아졌더라. 재밌는 거는 여기 사이에 뭐 이볼브라는 표현들이 페이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포스트 트레인 하는 과정에 이제 투입을 한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을,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저 필터드 데이터셋을 프리트레인 셋에 다 넣었거나, 혹은 그냥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모델을 그 포스트 트레인 과정에서 레인포스먼트 러닝 하면서 가정하면서, 예, 그 답에 가면 강화하고 아니면 예,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인센티바이즈를 했을 겁니다, 아마. 예, 여기 제너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요것만 봤을 때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만 한것 같지만 이제 혹시라도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도 썼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정해 본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사실 벤치마크에 답을 주는 거니까 아마 프리트레인 데이터에는 안 썼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 트레이닝 레시피라는 게 논리로만 떨어지지 않는 걔네들만의 그 이걸 요만큼, 요걸 요만큼 했더니 제일 잘 되더라라는 그런 레시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사실은 랩들의 뭐 일종의 해자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발을 빼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키미 K2가 곧 페이퍼로 한번 좀 히트를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른 미국의 프론티어 랩들은 그 부분을 그닥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챗GPT 에이전트죠. 얘는 이제 한글 페이지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이거는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OpenAI가 이미 런칭했을 때딥 리서치와 오퍼레이터, 예, 그렇죠. 예, 그두 개를 퓨즈를 해놓은 거죠. 네. 그냥 그두 개의 퓨즈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똑똑하게 잘하더라. 예. 인간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의 일들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복잡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컨슈머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번에 라이브 스트림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PPT를 만든다고 하여튼 일상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정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좀 혼돈스럽고 하는 부분인데, OpenAI가 이 챗GPT 에이전트를 발표하면서 얘를 굳이 모델을 네이밍하는 스킨을 안 썼단 말이에요. 뭐 O4나 아니면 O3 something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챗GPT 에이전트라고 하고, 이거의 벤치마크를 그냥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놨는데, 그래서 스윅스는 이거 단일 모델이다. OpenAI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상품 라인업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챗GPT 에이전트이고 OpenAI O3보다 뛰어난 단일 모델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 예.
5의 교두보일 가능성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통합이니까 5가.
네. 거기에 대한 제 추정을 이제 좀 이따 노트에 좀 써놨는데, 예. 그래서 얘도 하는 얘기는 뭐 똑같습니다. 예. 성능이 좋아졌는데, 툴을 주어지면 훨씬 좋아진다. 예. 그리고, 이 챗GPT 에이전트가 키미 K2만큼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툴 유스도 얘도 매우 강화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유튜브에 예제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챗GPT 에이전트라 부르는데 그 자체로 O3보다 강력한 무언가 단일 모델이 하나 들어온 거고, 그리고 O3에서도 툴 유스 부분을 그 아래를 걸어가지고 훨씬 강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보다 훨씬 더 강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볼드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예.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툴 유스를 위해서 우리가 도입했던 다양한 어떤 하니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그냥 모델 자체로 내재화하고 있다. 저희가 지난번 노안 브라운 톡에서도 얘기했었죠. 예. 네. 하니스는 다 이제 쓸모 없어질 거다. 하나의 큰 단일 모델 안에 전부 기능으로 들어가 버릴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모델 안에서, 예, 여러 개의 모델이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하나의 단일 모델 안에서 어텐션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기존 모델들이 그툴 유스 플로우를, 툴 유스하는 시나리오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쪼개고 뭐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뭐 훨씬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그 페이퍼들이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모두들의 관심사가 그 수학과 컴퓨터라든지, 그 수학과 코딩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verifiable 도메인은 그냥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서칭하는 서치 프로블럼으로 전환하면 이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뭐 인식은 명확하게 생긴 것 같고, 그럼 non-verifiable이라고 불리던 영역들,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verifiable을 도입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델에 인센티바이즈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트하는 방법론 등으로 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록4도 자기네 페이퍼에서 그두 개의 도메인이 아닌 다른 멀티 도메인을 사용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키미 K2도 그 다양한 도메인, 몇 개의 도메인이라고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도메인에서 이 부분들을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트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그 제이슨 웨이라고 OpenAI의 연구자였는데, 비싼 값에 이제 엊그제 메타로 이적을 하신,
COT 제안했던 분이죠.
네, 구글에서 체인 오브 서트 논문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죠. 네. 그분의 에세이,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45에서 non-verifiable를 verifiable로 바꿔주는 클로드 피드백 루프가 핵심이다, 우리 스타트업들은 그런 영역들을 더 강하게 좀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AGI 시대에 나는 어디에서 살아남아야 되느냐라는, 단지 서비스 레이어가 아닌 본질적인 어떤 AI 경쟁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두 개의 어떤 그 링크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생각 실험을 여기서부터 조금 진행해 봤거든요.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 생각 실험의 논리는 그냥 저제 거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의 성능 강화와 신테틱 데이터 RL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이밸류에이션 되는 분야들은 이게 다 베리파이어블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 실험을 조금 해보면, 베이스 모델의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RL을 붙이던 혹은 신테틱 데이터를 붙이고, 베리파이어블 도메인이 아닌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이밸류에이션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슈퍼 인텔리전스, AGI 레벨의 모델도 이밸류에이션 할수 있다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것들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자가 증식적인 방식으로. 예, 자신의 베이스라인의 어떤 강점에 기반해서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투입하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오면 그걸 다시 자신의 베이스라인에 그 내재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셀프 에볼루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루프, 그렇죠,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루프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살아남겠구나. 뭐이 부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이스 모델 자체가 사실 지금은 한 1년 정도? GPT-4와 이후에 베이스 모델 자체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막 와우 할 만큼 튀고 있진 않잖아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라기보다는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못 키워서일 가능성도 있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승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무언가 모델의 크기나 거기에 필요한 프리트레인의 데이터 양이 지금 다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로 못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그게 넘어가면 또한 번의 어떤 대도약, 퀀텀 점프, 립이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프론티어 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컨센서스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신정규 대표님이 저희 예전 다른 단톡방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이지 프리트레인이 고원에 이르러서 끝난 건 아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신정규 대표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GPT-5가 이제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가 돌고 돌고 돌면은 결국은 샘 알트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노엄 브라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니스로 구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 빅, 싱글, 프론티어, 유니파이드 모델이 다 내재화하게 될 거잖아요. 야, 그래서 궁극적인 도착점은 결국 여기로 갈 텐데, 그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하게 잘 캐치하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겠다, 모두가 타이밍 싸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모델이 있으면 큰 모델이 작은 모델을 또잘 만들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챕터의 생각 실험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전에 곁다리로 그록이 컴패니언 모드를 발표했잖아요. 예,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그록 4하고 애니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 어마어마하게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다른 데서는 안할 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스럽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실험을 조금만 더 진행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요새. 예. 뭔가 좀 시대를 디파인하는 일종의 뭔가 가이드가 저 스스로도 있어야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우린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생각 실험들을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미치도록 불안하지만 지금 제일 재미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네. 자, 그럼 결국 원 싱글 유니파이드 모델이라고 쓰고 AGI라고 읽든지 뭐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읽든지 그건 뭐 개인의 자유인 것 같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프로프라이어터리 데이터셋 이것도 인간이 이밸류에이션 할수 있는 영역이면 이것도 회자가 아닐 것 같다.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뭐 데이터셋이 중요해요라고 하지만 슈퍼 인텔리전스는 그 데이터셋을 다 학습하는데 그냥 물어보면 데이터셋 다 만들어줄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뭐새 프론티어 모델이 나오면 조그만 랩들이 데이터셋 그렇게 뽑아내는 용도로 API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고. 네.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저는 시대를 한번 규정해보면 이것도 약간 볼드체로 써놨는데 지금 우리는 승주님이 에피소드마다 말씀하시죠. 재그드 인텔리전스에다 프론티어 모델들은 들쭉날쭉 어떤 분야에선 이미 AGI고 어떤 분야에선 아직 바보인 예, 그 바보인 영역들을 얘들이 채워가고 있는 건데 재그드 인텔리전스와 하니스의 결합의 시대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 하니스들은 노원 브라운의 말처럼 이 일시적으로 사용될 애들인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의미는 없지 않다. 매우 크다. 그 하니스들 중에 잘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클로드 코드나 그록포 헵이나 뭐 키로 아마존에서 발표한 거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요런 것들인 것 같아요. 샘 알트만이 챗GPT 에이전트 그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요런 말 했거든요. 챗GPT 에이전트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필드 AGI라고 AGI 모멘트를 느낀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 때문에 밑장을 까는 건지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AGI가 달성됐다라고 하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요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저 역시 클로드 코드를 진짜 매일은 못 쓰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얘랑 노는데 AGI를 느낍니다. 클로드 코드 포 파이낸셜이라고 며칠 전에 타임라인 나왔는데 얘들이 한 며칠 사이에 코드자를 뺐어요. 예. 클로드 포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얘기해서 페이지도 만들고 그 유튜브로 뭐그 행사도 했는데 키노트도 있고 행사를 했는데 얘를 심하게 요약하면 클로드 코드 플러스 파이낸셜 DB MCP거든요. 거기에 파이낸스 스페시픽한 프롬프트들이 여기저기에 잔뜩 붙어 있겠죠. 네. 그거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것들을 보면요. 야, 이 훨씬 좋은 모델과 훨씬 큰 컴퓨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 하니스워크들을 하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기존에 그 위에 있었던 회사들은 그냥 순식간에 블로운 아웃 되는구나. 없어지는구나.
근데 뭐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MCP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퉁치면 일종의 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그 아직은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툴을 잘 콜링하게 하는 맥락이죠.
예, 하니스죠,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오토노머스 컴퍼니가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회사 내부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로직들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이거 클로드 코드로 지금 다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냥 해보니까 클로드 코드에다가 DB MCP 붙이면 끝나는 문제다.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말 심심치 않게 엔지니어들이 클로드 코드 이즈 올유 니드라는 표현을 이메일에 심심찮게 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더 이렇게 약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툴 불러 쓰는 것들이 지금 내재화되고 있는 추세가 확연하게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아직은 내재화하지 않은 툴이더라도 툴을 불러 쓰는 거를 픽셀이 내지 않고 잘하게 되는 능력을 획득하면 MCP를 더 MCP 같은 외재화 아직은 외재화되어 있는 도구들도 잘 쓰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밖에선 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무언가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깔끔한 MCP 툴로 전환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회사의 가장 큰 버틀넥이에요. 네. 저는 회사 자체가 엔지니어링 태생이고 그냥 뭐 일을 하면은 무조건 대시보드랑 어떤 데이터 프레임워크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게 쉽게 된 거지. 대부분의 회사는 데이터가 깔끔한 형태로 그 오거나이즈드 된 형태로 오는 것 자체가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컨설팅이라든지 솔루션 기회는 당연히 있다. 한참은 더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막 AI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B2B SaaS 월드를 보면 여전히 대부분 회사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안된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제가 폄하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가다가 투입되는 이 일조차 슈퍼 인텔리전스가 오면 훨씬 빨리 끝낼 거기 때문에 저 역시 AI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훨씬 빠르게 끝냈고, 이거는 가속화될 거다.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주제, Write Questions Are All You Need로 넘어가는 건데, 데이터를 깔끔하게 클로드 코드에 연결하기만 하면, 사실 이것도 파레토인데, 20%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80%의 밸류는 달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 데이터를 향해서 어떤 질문이든 할수 있어요. 질문이 버틀넥이 되더라고요. 질문이.
How는 버틀넥이 아니고 뭐 질문이나 what을 정의하는 거 이런 것.
그러니까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무언가 AI에 의존해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막 가져와요. 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을 해오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다 클로즈 코드가 했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팩트기도 하고 그걸 돌린 엔지니어의 공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일인 거죠,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옳은 질문들을 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이더라. 그리고 그 옳은 질문들의 퓨샷 이그잼플들을 만드는 것들의 사람의 역할이 아직 크게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회사들의 경쟁력으로 동작할 거고 이 퓨샷 이그잼플이 생기면 당연히 그 다음은 이제 그 퓨샷 이그잼플 오그멘테이션이 오겠죠. 네. 그것도 되는 시절이 올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프레임워크를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설계도는 섰어요. 예. 그걸 언제 다음이나 다다음 세션 한번 이야기 드릴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설계도는 섰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 대부분의 일은 프론티어 모델들과 하니스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요건데, 와, 이 미래가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인더스트리엔 이미 다 이걸로 끝나 있겠구나. 그래서 퓨처는,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단지 이것도 제기도 한 거죠. 예. 평평하게 모든 곳에 펴지지 않았을 뿐이구나.
이분하게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렇죠. 이븐리가 이제 평평하게란 뜻이거든요. 예.
흑백요리사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고루 펼쳐져 있진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생각 실험의 주제로 넘어오는 거죠. 아, 옳은 질문이 All You Need구나. 네. 슈퍼 인텔리전스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AI 모델 컴퍼니들과 수많은 하니스 컴퍼니들의 운명은 언젠가는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큰 유니파이드, 원빅 유니파이드 모델에 다 스팀 롤될 거거든요. 샘 알트만이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우리랑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고. 오역어는 스팀롤 유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당장 그러진 않을 것.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 비즈니스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예, B2B 섹터나 뭐 정부 이런 섹터의 지저분함은 아마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저는 이런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의 인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 결국은 요게 제일 중요한 팩터로 남는 것 같아요. 예. 옳은 질문을 할수 있는 의지.
여기서 이제 샛길로 들어가면은 윈드서프 사건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럼 너무 샛길이라 일단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죠. 윈드서프가 왜 그렇게 갈기갑이 찢어진 질이 됐는지 승주님이 한번 고찰을 하셨잖아요. 저희 신정규님이 저희 단톡방에서 요새 열혈 코드 하고 계시잖아요. 클로드 코드와 함께. 예.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일을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클로드 코드를 일을 시키는 건데, 예. 맥스 플랜을 사용하면서 그 토큰 쿼터가 다 차는 5시간이면 다시 쿼터가 찰 때까지 쉰다고. 그러면서 쿼터가 치면 다시 일하고.
리듬의 주도권이 꼭 이상하게 갔네요.
그렇죠. 그 승주님이 얘기하는 그 과잉 땡땡의 시대인 거죠.
그렇죠. 자동형 과로를 하시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경쟁력을 갖는 거는 사실 골을 하나를 디파인하면 이 부분도 볼드 해놔야 되겠네요. 예전에 저희 싸이오닉 고석현 대표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소팅을 해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토큰 사용량이랑 비례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클로드 코드 맥스 플랜을 결제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말 등골까지 빼먹는 거. 내가 사용하는 컴퓨테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지금 뭐가 됐든 그냥 옳은 방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한번더 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곁가지 얘기인데. 빅테크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인프라 경쟁하는지 이제 너무 명확하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사실은 다 컴퓨테이션으로 귀결되는 거라서 그 컴퓨테이션의 가격은 얘들 사이의 경쟁 혹은 국가 간의 경쟁. 지금 프론티어 랩들의 투자 규모는 사실 국가 단위를 막 넘어서잖아요. 예. 근데 얘들의 치킨 게임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 얘들의 치킨 게임 덕분에 지능의 가격은 그냥 0에 수렴할 때까지 계속 내려갈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또 우리만의 모델을 가져야 되는 건가와 약간 경합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능의 가격은 얘네들이 벌이는 게임의 옵티말이 전기세 레벨까지는 계속 싸지는 거가 자명하기 때문에, 예. 저희 유저 입장에서는 얘를 지금 단계에서는 더 많이, 더 빨리 이용하는 게 답이다. 네. 그래서 컴퓨트이 정말 모든 거구나라는 얘기 너무 새삼스럽게. 제가 오늘 올유니드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 이것들의 레이어가 지금 쭉 있긴 한 거죠. 네. 가장 아래는 이제 컴퓨터가 있는 거고 이것만 있으면 이젠 모든 건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지능의 가격이 이 0에 수렴할 때 플레이북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네. 요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남보다 빨리 쓰는 게 일단 남보다 빨리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타이밍을 가로채는 거, 그 타이밍이 거의 빛의 속도로 뭐월 단위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열심히 만든 게 8개월 동안 만든 게 다음 프론티어 모델에 그냥 소위 스팀롤 해버리는 그런 단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통찰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통찰들이 다시 인간 고유의 어떤 특성인 의지로 전환돼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사이클을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클을 도는 사람들을 저희는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윈드서프가 됐건 커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서부 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서부 시대. 하니스 플레이어라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모델업도 저는 해야 되고 저희도 모델 다시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모델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모델 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아, 우리 모델 만들어야 되는구나. 훨씬 쉽고 빠르게 되겠다라는 그런 설계도도 생기는 거고. 아마존에서 모든 물건 파는데 여전히 개인 몰들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예.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생겨도 샘 알트만이 자기의 마지막 수기로 쓰는 에세이라고 얘기했던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에세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게 생겨도 우리의 생활은 그닥 많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속에도 여전히 비즈니스 기회는 많이 숨어 있을 것 같고, 뭐, 모르죠. 제가 요새 클로드랑 시공간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이게 비밀이 슈퍼 인텔리전스가 풀어줄 것 같거든요. 저희 기시감은. 뭔가 성간 여행이라는 새로운 서부 시대가 시작될 수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를 클로드 오퍼스포한테 넣고 앞에 그냥 내용을 쭉한 다음에 너내 소스랑 검증해서 내가 맞는 부분과 틀리는 부분 더블 체크하라라고 시켜보니까 어때요? 예. 가슴을 쓸어내리 이렇게 오 제가 요새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 실험을 해가지고 저 혼자 무언가 논리를 만들면 컴퓨터의 도움 없이 그걸 다시 프롬프트에 집어넣고 얘가 예못못본 부분들을 보게 하거든요. 네. 그럼 잘한 부분들은 칭찬받으면 그걸로 저한테도 굉장히 보상이 되고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점 보강이 되고 뭐 추가 관찰사항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먼저 스스로 혼자서 생각은 해보고 적어봐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퀘션사 올유니드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좋은 프롬프트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 단문으로 답한 거에 얘가 좋은 답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이 모델의 캐파시티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캐파시티에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체스터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보다 훨씬 우월한 너한테 물어본다. 지능의 가격이 0이 되는 시대에 도대체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저는 되게 괜찮아서 제가 이거를 그냥 링크에도 걸어놨거든요. 지능이 무료가 되면 질문의 질이 이퀄 답변의 질이다. 문제 정의가 곧 문제 해결이다. 왜를 묻는 능력이 어떻게 그걸 하면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다라는 게 이게 저는 여기에서 약간 좀 살짝 뼈 때려 맞은 듯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의미와 가치의 창조자 맥락과 뉘앙스의 해석자 그러면서 이 뒤에 익스피어리언스 디자이너가 되라가 이제 승주님이 좀 이따 말씀해 주실 내용이랑 저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경험의 시대 등등등 이 아래 있는 부분들은 뭐 그냥 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아, 결국은 대단히 인간적인 부분들로 그냥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 오늘 내용은 이걸로 끝인데, 이게 요번 주, 요번 주 동안 있었던 생각 실험입니다.
끊임없이 정보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기가 어려워.
맞아요. 네. 제 이번 주에 아팠어요, 심지어. 3일 동안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저 유튜버들 다 틀어봤거든요. 약간 살짝 우울증이긴 해요, 진짜.
주아인마 오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러다 잘못하면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조금 듭니다. 네. 자, 승준님.
예, 그럼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서 넘기고, 요것과 연결되는 이제 다음 세션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성님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어받아서 일부,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디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해주신, 키미 K2에서 저는 재밌게 본 부분이, 일단은 요, 시모 류 시모씨라고 지금은 파리랑 일을 하시고 다시 국내 스타트업으로 돌아오실 것 같긴 한데요. 그분이 작년에 뮤에 관련된 얘기를, 뮤원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타임라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할 때더 컴퓨터를 쓰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 비터 레슨을 따르는 원칙이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이쪽 그 계열의 옵티마이저가 작은 모델에만 됐었는데 큰 모델에서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더 많은 컴퓨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게한게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K2에서 주목했던 거는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브 실버와 리처드 서튼이 경험의 시대라는 거를 그 포지셔널 페이퍼를 4월에 썼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되짚어 보려고 이것도 아까 그 정선님 소개해 주신 거에 저도 이제 번역을 좀 해왔었는데요. 검증 비대칭성과 검증제 법칙. 그래서 그건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자료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험의 시대와 설계의 시대라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여기 보면은 경험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 데이터만으로 충분한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등 튜링 어워드 스피치, 그러니까 튜링 어워드 받고서는 했던 이야기부터 일련의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거의 조금 압축판이자 확장판이 이 경험의 시대와 설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경험의 시대만이 아니라 설계의 시대도 좀 짚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내용이 많아서 다 짚지는 못하겠지만 슬라이드를 쪼개가지고 이제 번역과 이렇게 짜깁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으면은 AI가 자신의 1인칭 시점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고 그게 더 강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의 같은 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들을 푸는데 계속 얘기해놓은 기존의 고품질 데이터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지능의 나머지 절반과 같다. 근데 지식을 갖추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 지식을 습득할 능력 또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를 해서 지식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지능의 일부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라는 거가 이제 경험의 시대에 관련된. 그래서 그런 결국에 이게 하는 말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경험의 시대. 그러니까 로봇의 스타일로 외부 세계에서 탐색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물론 있겠고 에이전트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게 하는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가 어떻게, 이 부분 사실 영상 재미있는데요.
And this video is the best way I know. This infant is obviously playing. He's interacting with his world. Look what he does. He grabs.
저게 승준님, 저 방금 보여주신 비디오가 저희가 딱 얘기하는 non-verifiable를 verifiable로 바꾸는 closed 시스템인데요. 네. 그 속에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 아이는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데이터 스트림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데이터 스트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학습해야 할 것에 더 적합한 형태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유아기 학습에 중요하며 평생에 걸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지를 가지고서는 그 외에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더 풀어주세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주의적 관점이란 것은 세상과 신호, 즉 감각과 행동을 교환하는 무엇이다. 그리고 지식은 경험에 관한 무엇인 것이다. 학습은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일어난. 에이전트는 자신의 입력 신호, 특히 보상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지능적이다. 좀 전에 아이의 아날로지가 있는 거죠. 아이가 경험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뭘 탐색할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능이 지능을 끌어올린다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의 그 아이가는 못하지만 인간의 아이는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능이 지능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 흐르는 데이터 스트림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 이 경험주의적 관점이다라는 부분을 짚었고 그게 이제 지금 이러한 우리가 거쳐서 컴퓨터 유즈, 알파 프루프 이런 시대가 이미 era of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의 시대가 시작한 셈이다. 그게 2024년부터 시작됐다. 라는 거가 이제 포지셔널 페이퍼의 주 논지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전까지의 서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시대에 진입을 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푸는 거가 이번에 약간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개를 짚어요. 그래서 경험의 시대가 왔다. 그 다음에 AI의 우주적 철학. 근데 이게 정성님의 고민 아까과 상당히 맞닿은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뭐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일자리를 뺏을까, 쓸모없게 만들까, 우리 침략자일까, 자식일까, 우리일까, 그 불안감, AI를 축복해야 할까, 한탄해야 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 대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대가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시점인 것 같고, 이게 오랜 시간 걸쳐 이루어져야 할 대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스 모라벡의 통찰,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계한테 너무 쉬운 게 인간한테는 어렵고, 인간한테 너무 쉬운 게 기계한테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가 있는데, 모라벡 얘기 전에 커즈와일 얘기를 먼저 짚네요. 지능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이다. 우주의 한 구석에 지능이 존재하고 지속되며 우주를 변환시킨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일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목표다. 그러니까 지능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지능을 이해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리고 여기 우주를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구는 확실히 변화시켰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성이 무엇이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라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까 거는 커즈와일이 한 얘기. 대재앙만 없다면 나는 지능형 기계의 발전이 가까운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아주 빠르게 우리를 존재의 무대에서 밀어낼 것이다. 나는 많은 이들처럼 불안해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 미래의 기계들을 우리의 자손이며 우리의 형성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마음의 후예로 여기기 때문이다. 좀 장기주의 관점이 떠올려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 그것들은 더 강력한 형태의 우리 자신이다. 그것들은 인류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을 구현할 것이다. 그들에게 모든 이점을 제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기여할 수 없을 때 기꺼이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모라백이 일체감치 했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 서튼의 평은 이게 슬퍼한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전환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주가 네 시대가 있었는데, 복제자에서 설계자로 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는 빅뱅의 시대고, 그 다음에 입자들이 팽창하고 모든 어떤 움직임, 물리적인 현상들이 생겼고, 두 번째 시대는 별의 시대로 물질이 붕괴돼서 별이 되고, 그러니까 존재들이 만들어지고, 별이 폭발해서 행성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지구 같은 행성에서 생명의 기원이 있어서 그게 세 번째고, 그세 번째 생명의 시대가 사람을 형성했고, 지능을 낳았죠. 그래서 사람은 기계의 시대로의 전환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시대와 기계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것에 나중에 X표를 치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복제자의 시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를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바텀업에 의해서 펼쳐졌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낳았고 설계의 시대로 왔다. 그래서 제3시대가 설계의 시대가 시작된 거고, 그 설계의 시대의 궁극은 설계 더 강력한 설계자를 만드는 거로 간다. 그래서 네 번째 시대의 연장 부분을 짚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드는 우주 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그 시공간과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클로드랑 이렇게 티키타카 개소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클로드가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인류의 역할이 설계의 시대를 여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이걸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돌독기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컴퓨터 물론 만들었죠. 도구뿐만 아니라 도구를 만드는 도구를 만든다. 보통 우리가 망치 같은 도구를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설계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동물, 아니 복제자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3, 4시대에 겹쳐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극한까지 물어붙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튼의 관점은 서튼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거 비슷한 걸 읽었는데, 아마 다니엘 데닛이 그런 얘기를, 바텀업으로 시작하지만 바텀업은 결국은 탑다운으로 계획할 수 있는 존재를 낳는. 그래서 창발에 의해서 이게 끌어올려지지만 그것들은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존재를 낳는다는 얘기를 데닛도 했었어요.
방금 승준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회사의 경영 이론이랑도 거의 다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탑다운에서 바텀업 할 것을 위임한다. 그거는 또 다시 방향이 역전되면서 설정되는 거. 그래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설계하게 됩니다.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고 이는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나은 설계자가 만들어지고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까 정성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이 방향성, 더 나은 설계자를 만드는.
네, 자가증식적인.
그렇죠. 모델을 끌어올리는, 스스로 끌어올리는, 부트스트래핑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AI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인간은 촉매자이자 산파이며 창시자다. 우주의 네 번째 시대인 설계의 시대를 완성시키는 존재이다. 그렇죠. 근데 다섯 번째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사이버네틱스에서 1차 사이버네틱스가 있고, 피드백에 의한 방향 조정이 있고, 2차 사이버네틱스가 그 바깥에 한번더 그거를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2차 이상의 사이버네틱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적으로 네 번째 시대는 그게 끝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하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그런 시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말을 좀 흐렸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게 필연적인, 그러니까 서튼의 입장에서는 이게 필연적인 단계라서 우리는 용기와 자부심, 그리고 겸손함과 모험심을 가지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 AI의 정치학을 펼쳐요. AI의 정치학은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익숙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중앙 집중식 통제만이 아니라 분산된 협력을 해야 되고 이거가 그 에이전트들의 아날로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학, AI의 정치학이 어떻게 우리가 분산된 협력을 할 것이냐. 중앙 집중화로 하나, 그러니까 서튼이 직접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새 얘기하는 거가 하나의 집중된 능력을 가진 큰 AI 하나만 존재하면 안 된다. 비등한 것이 분산되어 여러 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견제의 상황,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에 서튼이 짚는 거는 여기서는 그 정도 얘기는 아니었고, 어쨌든 협력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인간의 초능력이 협력이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협력을 이끌어낸 거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는 모먼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AI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협력에는 둘이 필요하다. 요거에는 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그래서 이게 AI 통제와 인간 통제의 기이한 유사성으로 연결되는 거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병치하고 이 연결 관계를 풀면서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중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불신에 저항하고 협력을 지지하라. 인간의 번영, 그리고 아마도 AI의 번영은 분산된 협력에서 비롯된다. 협력에 뛰어나지만 인간은 서툴기도 하다. 항상 협력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우리의 모든 기술, 모든 상호작용, 모든 교육, 모든 것이 협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민감하게 바라보고 누가 비협력을 외치는지, 누가 집중식 통제를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에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AI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장을 바라보는 유용한 렌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담론으로 마무리는 하지만 결국은 AI의 초지능 시대는 피할 수 없을 거고.
우리가 이제 슬픈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다. 뭐 그런 얘기도 했죠.
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매체인 거죠. 지나가는 매체인 거죠.
그렇죠. 통로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는 통로는 아마 아닐 것이고 나름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얘기는 또 한참 또 다른 얘기라서 좀 건너뛰고 챗GPT 에이전트 말씀해 주셨고 제가 사실 오늘 마지막에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그원이라는 분을 저는 이제 드와케시가 또 그원을 리스펙하거든요. 그래서 그원이라는 인물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LLM의 백일몽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을 번역해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를 바깥으로 좀 빼왔어서, 백일몽이라는 게 약간 우리 뇌에 멍 때릴 때 작동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뇌는 항상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때도 뭔가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에 집중했을 때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보다는 약간 다른 모드에 있을 때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그거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할수 있을까? 왜냐면 현재의 LLM은 그게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백일몽 루프라는 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 자원을 많이 써가지고 AI가 멀리 있는 개념상들을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연결하게 하는 모드를 만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만들면 그게 다시 시스템의 메모리에 피드백이 되어 이후에 시스템 2나 시스템 1이 작동할 때그 씨앗이 될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계산 자원이 쓰일 것이다. 백일몽 세금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그 백일몽 세금에 대한 거를 사실 지금의 5원 이후에 출원 모델이 나오는데 노엄존 노엄 브라운 말고 엔트로픽에 있는 앤디 존스의 논문도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xAI의 이고바라도 같이 언급을 했던 게 2023년쯤이었어요. 여름 2023년 7월 정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 앤디 존스의 인사이트인 이거예요. 기존 데이터를 다 소진한 뒤에도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면 모델이 해결해야 할 문제 난이도 자체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보드게임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실험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가면서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식, 계산을 쓰는 방식으로 그 논문을 쓴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LLM에 쓸수 있을까를 그세 회사에서 다 고민을 했던 거죠. 그 연구자. 그래서 그원의 얘기는 파워 유저, 연구자 또는 자율 에이전트만이 백일몽 세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백일몽 세금이 뭐냐 하면은 대형 모델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조합해 새로운 아이디어 데이터를 만들어내도록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연산 자본 부담을 비유한 말이다. 라고 이제 이거가 오스리가 해석한 거예요. 그원의 말을.
근데 뭐 지금 빅테크들이 이 인프라 경쟁을 하는 것도 요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원의 논리는 이거를 서비스로는 결코 내보낼 수 없을 것이다. 너무 계산 자원이 많아서 아까 정선님 짚어주셨듯이 어떠한 큰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가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아까 키미 케이투도 그거였잖아요.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만 에이전틱하게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학습하게 하는 건데 그 꿈의 공장을 만드는 게 무엇이 될수 있다가 그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원이 한 얘기는 이 어마어마한 백일몽을 꾸듯이 또는 잠을 자듯이 그 계산 자원에서 먼 거리에 있는 개념을 에이전틱하게 연결해내면서 생성해낸 좋은 경로들의 데이터들을 만드는 것은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따라서 같은 품질의 범위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똑같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산을 재현해야 된다. 이게 해자가 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정성님이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거가 똑같이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뭘 떠올리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어떠한 좋은 경로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무엇이다라는 거를 그원이 짚어요.
네, 슈퍼 인텔리전스의 인풋 아웃풋을 연결한 하니스를 만들어주면 지금 방금 이 시스템이거든요. 스스로 영원히 자가증식할 거라서.
근데 여기서의 지금 포인트는 그냥 딱 정해진 도메인에서의 그 어떤 AB를 넣고 그 도메인 사이에 의미 있는 거를 연결하는 생성이 아니라 상당히 의외의 것, 템퍼레쳐들이 높은 것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창의성인 거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큰 모델이 그거를 의미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데이터로 쓸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는 굉장히 큰 모델이 를 확보하면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걔네들은 느릴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계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꿈의 공장을 만들고 그 꿈의 공장이 외부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지만 생성해낸 데이터 자체가 해자다라는 것을 짚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간추려 가지고 LLM의 백일몽이라는 걸좀 짚어봤는데요. 그원의 이거는 아직 확신이 아니라 추측이에요. 그원은 빅테크에 속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색을 하고 그런 거에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AI 외부에서 오픈AI 직원들도 눈치채지 못한 그 스케일링 하이퍼세스를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인데 그분이 추측컨대 결국 소비자가 누리는 빠르고 저렴한 AI에, 그러니까 값이 0에 수렴하는 그 빠르고 저렴한 AI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연소되는 비싼 꿈의 공장이 존재한다. 요거는 O3의 해석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여백이 있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 부분을 이제 O3가 한번 풀어준 거고요.
네. 메타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OpenAI도 다 인프라 경쟁을 하는 것도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오면 무언가 지금 뭐 생명의 근원, 우주의 신비, 양자 역학의 어떤 뭐 통일장 이론, 이런 거다 만들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IP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반 유저가 경험하기 전에 그런 모델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느린 모델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것이다가 이제 그원이 추측하는 바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제 실험 같은 걸 했을 때 실험을 소개해 드렸을 때 되게 먼 이야기들을 이어보는 작업을 한동안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돼서 제가 이제 그때 대화를 나눴던 거가 무작위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의미 있는 연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모델이 그걸 잊게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본 게 있었는데 그게 마침 구원이 한 얘기랑 약간 연결이 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인데 최근에 또이 장강명 작가님이신가요? 먼저 온 미래라는 바둑계의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소설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에는 정작 이세돌 프로의 인터뷰는 없었대요. 근데 그 이세돌 프로의 이야기가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개그 맨이신 김대희 씨가 꼰대희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를 먼저 겪었던 분들의 어떤 소회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은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방향 같은 거를 제시하는 거를 할 역할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서는 다시 좀 멀지만 연결하려고 하는 거가 서튼이 그 경험의 시대와 설계의 시대에서 그 후반부에 했었던 얘기.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이렇게 갔을 때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정성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멀리 있는 일 같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까 정성님이 우울한 거, 지금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이게 뭔지 지금 다 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측하는 존재다 보니까 이 방향이 뭐가 있지? 이 방향이 뭐가 있지? 모델하고 대화하다가, 그건가? 하면 이제 약간 좀 우울해지는 그런 모먼트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딱 써주신 그 제목 중에 하나에 공감하게 된게 너무 힘들면서 흥미로운 시절이다.
괴롭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시기를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근데 저희가 보면은 매주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예.
밤 여러 번 새로 오시는 분들도 같은 얘기를 비슷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새 소식들을 가지고 항상 저희가 떨어지는 어떤 본질적인 결론은 언제나 똑같은 곳에 지금 몇 번을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그만해야 되려나 봐요, 저희.
근데 이제 뭐좀 실천 쪽을 얘기를 해야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코딩 좀 하시죠, 저희.
그쵸. 코딩하고 그런 걸좀 해야겠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의 시대에 저희도 빨리 동참하죠, 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생각 실험 또 아침에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